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7장.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짓이 약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보였더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시작한 것이다. 모세가 준 할례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고쳐주었다고 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내리라.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그 사람이 정말로 귀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들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명절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제49장.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집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될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역할을 독특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을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기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산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발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들은 예수의 물음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는 그러면 당신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요한의 권한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맏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은 마음을 바꿔 포도밭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이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끝내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므온이나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왔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원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요한을 믿지도 않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고사성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주객전도. 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손님 자격도 없는 그 집의 종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뀐 종교의 중심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로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돈벌이로만 보고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겐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대적해야 할 적으로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누구의 권세로 들어오느냐고 마치 무단 주거 침입자 대하는 것으로 대합니다. 요한사도는 이에 대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자신의 마음을 두는 쪽으로만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기도와 그분의 마음에만 집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역사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도 저들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신들이 천하게 여기는 어느 갈릴리 청년이 나타나 책망하는 것을 보고 그런 권한을 어디로부터 받았느냐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감히 완력을 쓰지 못하고 논쟁으로 이 일을 마무리시키려는 흉계를 드러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23절이죠. 저들의 간교한 도전에 주님께서도 사실적인 진리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요한을 먼저 보내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요한 때까지 모든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말미에서 저들이 대답지 못한 답변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유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답변에 나타날 반응부터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의논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응을 염두에 두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2장 7절 그리고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상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리라고 먼저 헤아리면 하나님의 진리는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자는 당연히 보내신 분의 명령만 전달하면 됩니다. 소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저들의 유약한 고백은 백성이 무섭다 한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치 집단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는 정치든 소신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갈까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든 백성이든 지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진리의 소신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여론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자세는 지도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결국 소신 없는 답변을 하고 말죠. 온 유대를 호령하던 당참은 어디로 가고 성경에 대한 확신도 소신도 없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판단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겨우 한다는 답변이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더 귀함을 비유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이죠. 이제 주님은 당시의 진리나 구원의 약속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마트로 운영하고 있는 저들에게 비유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아들과 순종하는 아들의 비유입니다. 입으로는 순종하면서도 행동으로서는 불순종한 것과 입으로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특히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구원사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맹세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직책을 받았음에도 사실 순종치 않은 반면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세리와 장기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 역시 주님께서 지적하신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말과 행위로 다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함을 배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인정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선언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보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믿고 순종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저들은 맹렬히 책망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경건의 행사들 속에서 참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제외된 허례 허식과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이 중심이 된 모임이나 행사라면 주님께서 오셔도 오히려 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규먹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